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대하면서 궁극적 가치와 궁극적인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가야 될 구원의 도리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 그 귀한 내용들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요약된 그리고 압축된 교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사오니 개혁파 전통 안에서 주어진 이 귀한 문서들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이 이를 뿐만 아니라 구원받으신 자답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늘에 신뢰한 복을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주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제네바 교리문답 121문부터 127문은 제목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선행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의나 우리에게 주입된 의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의입니다. 우리가 천주교 교리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칭의의 다른 점을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에는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어서 그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입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직 주입되지 않았어요. 우리 바깥에 머물러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의나 주입된 의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의를 우리가 거저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121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납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은혜를 통해 행하는 활동들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위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관대하심으로 이 행위들을 용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1문부터 127문까지 내용 쭉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신자가 행하는 선행,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자가 행하는 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지요. 그 과정들을 세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21문에서 묻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은혜를 통해 행하는 모든 활동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되어지는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 만한 것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121문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후에 행해지는 그런 활동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선은 긍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죠. 기쁘시게 합니다. 예. 그런데 116문 답에 거슬러 좀 그 교재를 보시면 116문의 답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는 본성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17문에도 보시면 문 답에 보시면 우리의 행위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행해지는 이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떤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의 행위를 받으실 수 있는가? 이런 행위들이 용납될 수 있는 원인은 신자가 행한 활동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관대하심으로 이 행위들을 용납해 주신다 그랬어요. 답해 보시면 행위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중생하고 난 다음에 행하는 행위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접한, 아니 근접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일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죠? 이제 살펴보겠지만 122문 답해 보시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언제나 어떤 결함이 도사리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가운데 결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는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부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는 부활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활했지만 우리 육체 안에 죄된 본성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육체도 어떻게 해야 되죠?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죠. 사실 그 이전에도 부활하는 일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사로와 과부의 아들도 부활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나인성 과부나 야이로의 딸 뭐 다 부활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의 부활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성과 관계없는 부활이야 그 말이죠.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완전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관대하심에 의해서 용납되어진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위로가 있는 것이죠. 자, 122문 이제 보겠습니다. 이 행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도 용납되어질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는 언제나 어떤 결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은 이것에 의해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122문에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신자의 행위를 가리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신자가 행하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이 행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라고 질문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선행인데 행인데 과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렇다. 왜 그런가? 육체의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뱅은 이 사실을 기독교 강요 제3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항상 육체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 얼룩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를테면 거기에 찌꺼기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담그잖아요. 포도주를 이렇게 담그면 맑게 이렇게 부었는데 나중에 보면 침전물이 생기죠. 그래서 흔들어 드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주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딱 볼 때는 아 이제는 완전히 액체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가만두면 침전물이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선행들을 행하지만 그 안에는 찌꺼기가 섞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별들도 순결하지 못하다. 별들도 명랑치 못하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동기면에서 과정면에서 목적면에서 다 순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이 망가지면 망가지를 동시에 다 지켜야 되고 완벽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5절 여러분들이 제가 등록하시면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를 꼭 들으시라고 말씀하는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하고 지금은 너무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그 선행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로와 근거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4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이 내용과 관계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입상이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을 만한 그런 수준의 선행은 절대로 행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123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죠. 질문이. 그렇다면 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이 행위들이 신앙 안에서 행해질 때 받으실 만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행위들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통해 불완전함과 결점들을 덮어주심으로써 이 행위들을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더러움과 결함과 찌꺼기가 섞여 있어서 그 행위 자체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중생하지 않는 자들도 믿지 않는 불신자, 자연인들도 선행을 행하고 뭐 수백억씩 기부하기도 하고 시신을 기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큰 선을 행했죠. 따지자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행한 그 선행 때문에 그들이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만한 수준의 선행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첫째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선행을 행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은 믿음으로 선행을 행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 선행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선행이 상대적으로 볼 때 저보다 나은 선행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 의로울 수 없는 인생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도구는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신자를 바라보실 때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의나 신자가 갖고 있는 찌꺼기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것들만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함 때문에 다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함량 미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를 바라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신자의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한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다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완전함과 결점들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셔서 보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자신과 죄인인 우리가 행한 선행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다시 답을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행위들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으시고 그랬죠. 엄격하게 심사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께서의 정결함을 통해서 불완전함과 결점을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칼뱅이 기독교 강요 제3권 14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앞으로 기독교 강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실 때 도움이 되고 또 언젠가 한번 우리가 기독교 강요 그 전체를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중보자로 남아 계셔서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이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구속사역을 완성하였으니 쉽게 말하면 이 거추장스러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 우편에 계시면 좀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랬죠. 그 말은 지금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성을 가지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 안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연약함과 결점과 어려움들을 주님은 다 체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상에 계실 때만 중보자가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중보자로 남아 계신다. 그렇게 칼빈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인용하다가 너무 많은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 말이에요. 다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중보자로 남아 계셔서 아버지를 우리와 화목시키시며 그의 죽으심이 또한 영구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꿰끗이 씻으심과 보속하심과 속죄하심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법한 것들이 가리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불법한 것들이 다 가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기독교 강요 3권 15장 5절에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제가 기독교 강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기 때문이에요. 읽어서 제가 다 체크를 해놓은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회가 되시면 기독교 강요 전권을 다 사셔서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체험함으로 우리 자신은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이지만 그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우리가 여전히 부정하지만 그가 우리의 순결이 되시며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무장되어 있지 않아서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므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계속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탄을 분쇄하고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우리가 여전히 사망의 몸을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진술을 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행위 자체가 많은 결점과 오류를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다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3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이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거나 혹은 그의 행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도 메모를 해놓으시면 3권 15장 3절에 기독교 강요 3권 15장 3절에 사람이 하는 일이란 본래 선한 것을 자기의 불결함으로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일뿐이다.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란 뭐라고요? 본래 선한 것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일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전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더러움으로 얼룩지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최선의 선도 그 선을 행하는 동기를 잘 살펴보시면 99까지는 선할 수 있겠지만 하나는 선하지 못해요. 은근히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행한 죄에 대한 보상 심리적 차원에서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 수위 정도만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행했거나 뭐 등등 이런 아주 복잡한 동기들로 우리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최고의 행위들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 속에는 여전히 더러움과 찌꺼기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는가? 주님께서 시키신 일 7번씩 70번이라도 그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종이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한 거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주인이 이제 막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딱 보자마자 그 종한테 와서 시종 들으라고 물 좀 가져오라고 반찬 좀 더 내오라고 종으로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그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라도 주인의 모든 시중을 다 들고 난 다음에라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무익한 데 있어서 그냥 이익이 없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남아있는 정말 젖먹는 힘까지 짜내가지고 주인에게 수종 들었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이라 그래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했으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우리의 공로를 들이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의롭다 여겨 받아주며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천국을 수여하라고 하나님께 결코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그분께 보상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순종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조금이라도 공로가 될 수 없다면 특히 그런 순종 가운데서도 날마다 지옥에 떨어지기에 합당할 뿐이라면 하물며 불완전한 순종은 더더욱 공로가 되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어떤 선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마치 공로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와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강요 3권 14장 12절 3권 14장 12절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완전하며 따라서 그 의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우리의 결점과 오류와 이런 찌꺼기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들추어내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게 분명히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그런 것들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에 나타나지만 시편 143편 2절 말씀이 가로로 묶여있죠. 123문 끝에 그죠? 그 내용이 뭡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그 구역 공과 공부하시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밖에 없습니다. 늘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에요. 주 앞에 의로운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자, 이 사실을 전제로 125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4문답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125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들의 선행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선행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보답하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보답은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으며 우리에게서 드러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리 문답을 읽어보시면 반드시 이 질문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 십계명을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요구를 이루라고 말씀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요구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답은 뭘지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요리문답에는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죠.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미 요리문답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할 때 아 이거 왜 그렇지라는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 보면 요리문답 읽어보세요. 다 나타납니다. 여기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칼뱅은 125문에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선행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보답하신다. 미래에만 보답하지 않으세요. 현재와 미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보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말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선을 행해야 되는 의무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왜 여러분들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모님들. 자녀는 왜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에 의해서 자녀의 생명이 출생되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의 기초와 근거가 하나님 그분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중에 떠다닙니까? 심지어 공중에 떠다닌다 할지라도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은 모든 피조물의 본래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기복주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상을 받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성경은 상을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누가복음 6장 23절에도 주님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복주의는 뭐죠? 기복주의는 자신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만이가 3캐러 가잖아요. 3캐러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가지요? 목욕 재개하고 갑니다. 그냥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을 캤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요? 술집에 들락거리면서 아가씨 집에 들락거리면서 흥청망청 살죠. 그 다음에 다시 3캐러 갈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목욕 재개하겠죠. 그게 기복주의예요. 따라서 행위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이 말씀은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가톨릭 교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기복주의와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한 어떤 무엇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그렇다고 천국 가면 누구 말대로 무슨 차등이 있고 누구는 맨션에 살고 뭐 누구는 지하방에 살고 뭐 천국이 그러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죠. 만약에 그런 위화감이 조성되는 곳이라면 저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칭의는 공통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성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종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으니 하나님 왜 안 갚아줍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셔야만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6번 보겠습니다. 의로움과 선행을 분리시킨다면 선행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갱신시켜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26문은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전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그러면 선행 없이 그럼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아, 그러면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의로움과 선행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인간의 선행이 죄를 사하거나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약속을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선행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선행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선행 없이 의로워질 수 없다고 왜 말합니까? 이유를 배반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천국을 확보해 놓았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죄와 싸우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무엇이 드러나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데 그 진정성이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선행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의가 돼서 천국 가는데 공로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126문 답의 마지막에 자신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갱신시켜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는 정도, 자 이제는 불화도 없고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실제적 의,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적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실제적 의로움이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는 뭉태기 돈을 던져주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순간순간 구하셔야 돼요. 어제 구했으니 오늘 안 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 의롭게 살아도 오늘 또 내가 살다 보면 온갖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그때마다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선행이 뭐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제가 짧게 그냥 언급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6장 3항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손을 동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자꾸 들으시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7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우리로 선행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선행들이 만들어지는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르침은 신앙과 회개라는 두 요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절대로 선행을 행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질 수 없다. 우리 앞에 내용을 전제로 보면 당연히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만이 선행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르침은 신앙과 회개라는 이 두 요소에 다 포함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앞에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회개는 설명하지 않았죠. 회개는 어디 나타나죠? 128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